요한계시록 10번 메시지 에베소 교회 사랑과 생명과 빛 계시록은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 이어서 2장과 3장은 실제의 일곱 교회들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보여줍니다. 이 일곱 교회는 뛰어난 신뢰들로서 교리가 아닌 사실적인 실행 안에서 지방교회들을 계시합니다. 이 일곱 교회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는 지방교회가 무엇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서신들은 그 서신들이 쓰여질 당시 일곱 교회들 안에 현존하고 있던 현실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예언적 성경을 띈 표적의 책이므로 일곱 교회들 역시 일곱 단계 안에 있는 교회의 진행 과정을 예언적으로 상징하는 표적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제1세기 후반 동안의 첫 단계 끝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은 제1세기 후반부터 로마 제국의 시의자인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제국의 저편으로 끌어들였던 4세기 초반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던 교회를 예시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세 번째 서신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때부터 6세기 후반 교황 제도가 확립되었던 때까지의 세상적인 교회, 즉 세상과 결혼한 교회를 예시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는 6세기 후반 교황 제도가 포고된 때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시대 끝까지의 변절된 교회를 예언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다섯 번째 서신은 16세기 초반 종교개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의 개신교를 예시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여섯 번째 서신은 영국에서 형제들이 모든 교파적이고 분열적인 제도들 밖에서 교회 생활을 실천하도록 일으켜졌을 때인 19세기 초반부터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의 형제 사랑의 교회, 곧 합당한 교회 생활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일곱 번째 서신은 19세기 후반부터 주님의 재림시까지의 형제들의 타락된 교회 생활을 예시합니다. 이 메시지와 다음 여섯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을 각각 다루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에 있는 중요 단어들은 사랑과 생명과 빛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과거에 그분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할지 모르지만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쇠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또한 교회 생활이 타락한 근원, 즉 첫사랑의 쇠퇴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제시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사랑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지위와 근거와 권리와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생명나무로서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릴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항상 빛은 생명을 뒤따르며 넘치는 생명 공급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장막 안에서 등대는 진설병상 뒤에 오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릴 때 생명의 빛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나무로 상징된 생명과 등대로 상징된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쇠퇴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철저하게 다루기 위해 오셨고 만일 그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등대가 옮겨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누구라도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주님에 의해 이기는 자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그분을 생명의 나무로 누릴 권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등대는 이기는 자들 가운데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쇠퇴하는 사랑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먹을 권리를 잃게 될 것이고 등대는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입니다. 만일 경우가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랑과 빛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련한 상황이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 계시록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곱 서신들은 모두 화자에 대한 기술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서신에서 주님은 자신이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등대들 한가운데서 거니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주님이 매우 정상적이고 참되고 합당하신 분임을 입증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에 인도하는 자들을 붙잡음으로써 그리고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거니심으로써 교회들을 돌보십니다. 예수의 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며 빛나는 별들로 상징된 교회들의 사자들, 곧 영적인 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주님은 일곱 금등대들로 상징된 교회들 한가운데서 거닐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곧 교회들을 위해 중재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그분은 교회들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며 교회들 한가운데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 거닐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미덕들. 에베소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초기의 교회가 그 끝 무렵에도 여전히 주님께 바람직했음을 상징합니다. 즉,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1. 이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미덕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거나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데 있어서 꽤 좋았습니다. 수고. 이 교회는 주님을 위해 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수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과 수고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고는 일보다 더 높습니다. 일은 평범한 것이지만 반면에 수고는 특별한 것입니다. 아나하임의 집회소를 위해 전 시간으로 일했던 이들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고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청부업자를 고용했거나 노동조합 인부들을 썼다면 그들은 수고함 없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인내. 또한 에베소 교회는 인내의 미덕도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시달림을 당했고 고난을 견디었음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들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로 여기서 악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 것, 악한 자들과 악한 일들을 포함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누구도, 악한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함. 또한 주님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매우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분별해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스스로 임명한 사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해당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함. 2장 6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신 것, 즉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미덕들에 관한 한 이 교회는 선하고 순수하고 올바르고 정상이었습니다.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만일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한다면 니 형제님의 저서 교회의 정통을 읽어보십시오. 니골라당의 행위는 어떤 이들이 남들을 지배하기 위해 스스로 그들 위에 군림하는 성도들 가운데의 계급제도입니다. 이것은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가 생기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리와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의 행위와 활동이 있었습니다. 즉, 거기에 어떤 유형의 성직자, 평신도 계급제도가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헬라어 단어 니콜라이타이와 동일한데 그 어간은 니콜라우스로서 니코와 라우스 두 단어로 구성되었습니다. 니코란 정복하다 혹은 다른 사람 위에를 의미합니다. 라우스는 평범한 사람들, 세속인들, 평신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니콜라우스는 평범한 사람들을 정복하거나 평신도들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이란 평범한 믿는 이들보다 스스로 더 높다고 여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카톨릭과 개신교에 의해 추종되고 확립된 계급제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와 행동을 미워하시므로 우리도 반드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직접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금송아지의 숭배로 인해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상실했고 오직 레위 족속만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들로서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중재 계급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유대교 안에서 강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로 만드심으로 그분의 경륜에 따른 원래 의도대로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끝무렵 1세기에서조차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시키려고 니골라당이 중재계급으로 개입되었습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이것이 로마 천주교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개신교회들에도 역시 보유된 하나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는 사제 제도가 있고 국교회는 성직자 제도가 있으며 독립교회들은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간 계급들로서 모든 믿는 이들의 보편적인 제사장 체계를 손상시킵니다. 이처럼 두 가지 구분되는 계급들,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성직자도 평신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어야 합니다. 중재 계급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보편적인 제사장 체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일곱 집사들 중에 니콜라우스라고 이름하는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니콜라우스가 니골라당의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은 교회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 타락의 기원. 비록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미덕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처음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가장 좋은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은 그분에 대한 가장 좋은 사랑임에 틀림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가장 좋은 사랑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의 문제이고 새 사람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 문제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처음 서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집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므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되도록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어야 하며 주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함께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은 교회의 타락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떠나는 데서 시작됨을 계시합니다. 다름 아닌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과의 합당한 관계 안에서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행위들을 가졌고 주를 위해 수고했으며 고난을 견디었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을 떠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단계들의 모든 타락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거나 교리적으로 순수하고 성경적으로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장래에도 사랑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는 것보다 약간의 일을 잃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처음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소모하는 수고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일 당신을 위한 수고가 당신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저는 수고하기를 멈추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당신을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을 유의해야 하며 주님을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다비에 대한 짧은 일화 하나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화는 다비가 매우 연로했을 때 여행 중 밤을 지내기 위해 호텔에 묵었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그는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연로한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다비는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6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저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변할지 몰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이 내내 증가되길 원합니다. 나는 다비에 관한 이 일화를 20여 년 전에 읽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내게 가져다 준 도움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 일과 수고와 기타 다른 것들에서는 변함없지만 우리의 처음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지만 사랑은 보다 적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보다 많은 사랑과 보다 적은 일을 원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다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보존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타락의 결과. 5절에서 우리는 교회 타락의 귀결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타락의 결과는 간증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상실하는 것은 곧 등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간증을 상실할 것이며 등대가 우리로부터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형제회에게 있었던 간증은 매우 밝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등대가 대부분의 형제의 모임으로부터 옮겨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집회에 들어갈 때 어떠한 빛남도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빛도 간증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항상 이런 결과를 피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등대들인 지방교회들이고 또 예수의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을 상실할 수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상실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간증을 잃게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등대가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이 말씀하신 2장 7절 전반부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2장과 3장에는 일곱 서신의 각 서두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일곱 서신 모두의 끝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또다시 이것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영이심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것은 그 영의 말씀하심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오른손에 사자들을 붙드시고 교회들 한가운데서 걷고 계시는 그리스도, 곧 인자이십니다. 7절이 가리키듯이 말씀하시는 이는 결국 그 영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영이심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그 영이 주이시고 주가 그 영이심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또한 1장 4절에서 7배로 강화된 영에 의해 지적되듯이 교회가 타락한 어둠 속에서 그 영이 지극히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 동일한 강조점이 14장 13절과 22장 17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말씀하시는 영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만일 말씀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말씀하시는 영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결코 몇 가지 말씀을 우리 영 안으로 말씀하실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분의 말씀하심은 그리 주관적이거나 감동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이 서신들을 읽을 때 우리 영 안에서 그분께 열려 있다면 그 영은 즉시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무엇을 우리 안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는 분은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주관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의 검고 흰 글자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으면 지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 아무것도 그것을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교회들에게. 한편으로 일곱 서신은 각각 특정의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영의 말씀입니다. 각 교회는 자기에게 특별히 보내어진 서신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모든 서신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 영 안에 있는 주님의 간증처럼 모든 교회들이 동일해야 함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날 그 영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 영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올바른 위치에 있기 위해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달리 어떻게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은 종교나 교파 혹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단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그 영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영은 단 하나의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떤 가상의 교회들이 독특하기를 원한다 해도 우리는 독특하거나 특별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영의 말씀하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서신들 중 어느 것에서도 그 영이 어떤 특별한 교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독특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수년 동안 나는 많은 이들이 각 교회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관념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 각 교회는 그 지방의 독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 사상이 매력적으로 들린다 해도 사실상 그것은 아주 불쾌한 것입니다. 당신의 지방교회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다른 모든 교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영의 말씀하신과는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독특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것입니까? 비록 당신이 일반적인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누구나 독특하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독특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회들 안에서는 독특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영은 어떠한 독특한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영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한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각도를 갖게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합당한 귀가 요구됨. 영적인 일에서 보는 것은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먼저 음성을 들었고 그런 다음 이상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경륜에 따라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막힌 귀는 할례받아야 합니다. 죄인의 귀는 구속하는 피로 깨끗게 되고 그 영으로 기름 발라져야 합니다. 이 책에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영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열려있고 할례받고 정결케 되고 기름 발라진 귀가 필요합니다. 설사 우리의 각도와 위치가 올바르다 해도 여전히 듣기 위한 합당한 귀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장은 보는 것을 강조하고 2장, 3장은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체 감각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합니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듣는 것입니까? 가령 당신이 시력이나 청력을 상실하는 것 중에 선택권이 있답시다.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주여, 저는 보고 듣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제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분께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친근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우리에게 친근히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청각기관을 상실한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이 친근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1장에서 요한은 보았고 2장, 3장에서 그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보아야 하고 또한 교회 생활의 친근한 내용들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는 것과 교회 생활의 친근한 내용들을 듣는 것은 각각 별개입니다. 비록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교회를 보았지만 교회 생활의 친근한 내용들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 생명의 나무를 먹음.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에 이르렀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일곱 서신에서 이긴다는 것은 교회들의 타락한 상황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서신에서 그것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니골라당, 곧 주님이 미워하시는 계급제도의 일들을 미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2장 7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늘 가르치지만 주님은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믿는 이들을 먹임으로써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과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즉 그리스도인 생활에서의 합당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교훈들을 지성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 영 안에서 먹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조차도 단지 우리 생각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영을 양육하기 위한 양식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여기 본 서신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를 먹도록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먹는 문제에 관한 창세기 2장 8절과 9절 그리고 16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은 만나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그분께 문을 여는 자와 더불어 정찬을 먹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정찬을 먹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풍성함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좋은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먹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명예지고 생명나무와 만나와 좋은 땅의 소산물로 예표되는 바와 같이 합당한 양식을 먹기를 주님이 갈망하신다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의 각종 방면들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그들의 양식으로 먹는 데서부터 지식을 위한 교리의 가르침으로 벗어나게 합니다. 교회의 타락 안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과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런 서신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합당하게 먹는 것을 회복하시려고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비단 생명나무와 감추인 만나로 먹을 뿐 아니라 그분의 풍성이 충만한 식사로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처럼 헬라어로 목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나무를 나타내는 평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언제나 우리의 음식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어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누리기 위한 생명나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타락 때문에 생명나무가 사람에게 닫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나무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타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종교가 그 지식을 가지고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을 먹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종교의 지식을 떠나 그분을 누리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는 자극제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약속은 교회를 그분의 경륜에 따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로 회복시키십니다. 주께서 이기는 자들이 행하길 원하시는 것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타락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대신할 이기는 자들을 부르러 오십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영원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은 모든 신성한 풍성을 지닌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를 그들의 분깃으로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종교의 빗나감과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주님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을 완수하기 위해 그분의 믿는 이들로 하여금 종교에 벗어나게 하는 교훈의 지식을 익히고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명 공급이신 그분 자신을 누리는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차 올 왕국 안에서의 그분에 대한 누림을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보상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음. 이미 보았듯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준 약속은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장차 올 새 예루살렘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낙원은 즐겁고 안식이 넘치는 곳으로서 아브라함과 죽은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낙원은 새 예루살렘으로서 오늘날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아브라함과 죽은 모든 성도들은 낙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낙원, 곧 새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낙원 안으로 들어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오늘날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 교회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누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에서 생명나무, 곧 양식 공급으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늘날 미리 맛봄으로서 누립니다. 이렇게 미리 맛봄을 누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새 예루살렘 안에서 생명나무이시며 생명의 영양 공급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맛보도록 이끌 것입니다. 에베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는 약속은 그들이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으리라는 것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을 생명나무로 먹으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리라는 것은 장차 올 천년 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누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그분의 이기는 자들에게 정하신 보상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에 대한 공통적인 분기신 반열에 장래 올 천년 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특별하게 누리는 것은 오직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보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교회의 타락함 가운데 있는 모든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이긴다면 우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비록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여전히 누리게 하겠지만 장차 올 왕국 안에서의 이러한 특별한 누림은 잃게 될 것입니다. 각 일곱 서신 끝에 있는 보상에 관한 주님의 모든 약속과 손실에 관한 그분의 모든 예고는 장차 올 왕국 안에서 그분이 믿는 이들을 다루실 것임을 언급합니다. 이런 약속들은 영원한 운명, 즉 영원 구원이나 영원 멸망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태초로 돌아간 생명나무를 먹는 이 문제는 우리를 태초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항상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 계신 곳인 태초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수고도, 견딤도, 다른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태초로 돌아가서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자신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누림.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는 태초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누립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즉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릴수록 그 내용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떠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게 되고 예수의 간증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등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의 간증이 되는 것은 함께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태초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보다 그리고 그분을 위한 우리의 일과 그분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그분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태초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보존되는 합당한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좋은 사랑과 우리의 생명 공급인 생명나무와 빛나는 빛을 가진 등대를 갖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을 먹고 그분을 생명나무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의 결과로서 그분의 간증에 비친 밝게 빛날 것입니다.